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같은 책을 이렇게 강해하다 보면 실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3주 정도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다른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 들어와서 누가복음 강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전달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는 제가 다른 말씀을 이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필요한 때가 돼서 조금 다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8일 동안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레몬서 말씀을 읽고 바울의 간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목사가 바라는 그런 그 간청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깐 빌레몬서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제목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25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편지지 2장이나 편지지 3장에 직접 손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일종의 개인적인 그러한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2년경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 편지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자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앞뒤 정황을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골로세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방이 있었는데 그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성도는 아닌 것 같고 그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모이는 그런 교회에 목사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인 것 같아요. 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또 아비아와 그 다음에 아기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겠느냐. 아기뽀는 그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도망친 종을 구원하고 그 종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되고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빌레몬에 대해서 몇 번씩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구원받기 전에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의 복음 선포로 인해 회심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이 과거에 자기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친절히 대우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 자유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어느 정도냐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전체 그 제국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예.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이 있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100% 따라야만 되는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주인이 죽음에 그를 내어줄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노예 상태였던 오네시모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어느 면에서 오네시모거든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으로 두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이 허락하면 그러면 다시 그를 협력자로 둘수 있지만 빌레몬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데 도망친 종이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간곡하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이 편지 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드러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배경을 제가 조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저 역시 개인적인 그러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에게 빌레몬서를 좀 읽고 그리고 누구를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또저 자신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목회자의 심정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성도들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춥고 어두운 그런 감옥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성도의 안녕을 위해서, 그 성도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약 2만 킬로 정도 되는 이 거리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을 고생을 했던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에는 바울에게 닥쳤던 외적인 어려움이 기록이 돼 있고, 28절에서 그 다음에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옥에 갇혀서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애타하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이다.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자기를 지금 돕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그런 성도예요. 이대로 두면 도망다니다가 잡힐 수 있고, 잡히면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과거에 골로새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 근처에 살던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변화가 되고 심지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빌레몬에게 간청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건물을 얻어서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든지 그것도 몰래 모이든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모이듯이 몰래 모이든지 아니면 어디 굴 속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야외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몇 명이 모이든지 이런 형태로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여기 가서 보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에 거기에 여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상당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 근데 집을 내놓을 정도가 되고 집을 내놓으면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예.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한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성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미루어서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또 무엇이 기록이 돼 있냐.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내가 듣기 때문에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성도들 향한 그런 사랑이 이 빌레몬에게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개인을 이렇게 직접 칭찬하는 일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믿음이 좋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행위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속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가슴속, 이 폐부,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이 빌레몬 때문에 아주 상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레몬만 딱 만나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든지 무엇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교회를 가든지 하여튼 뭐 통화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든 누구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큰 기쁨과 위로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빌레몬에 대한 소식,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와 같이 큰 기쁨과 위로를 느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의 간청은 우리 교회에도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의 그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이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기만 하면 참 속 중심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두 부류고 목사도 두 부류고 심지어 킹제임 성경을 손에 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교회 가면 꼭 두 부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여기 그대로 두시고 또 한 장으로 기록된 요한 3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옆에 가서 보시면 요한 3서가 있어요. 요한 3서. 요한 3서에도 두 부류의 전형적인 그러한 그 인물 두 사람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교회의 장로나 뭐 교회의 어떤 집사나 무언가 지금 직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악한 말들로 성도들 헐뜯는 이런 악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을 내쫓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나이가 아마 90세쯤 됐을 거예요. 90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쓰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60년 정도 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모든 것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악한 말들로 형제자매들을 헐뜯고 형제자매들을 내쫓는 그런 사람, 자기만이 으뜸이 돼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험한 말, 악한 말, 죽이는 말, 교만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있다. 12절 가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합당한 인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진리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증언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도 한국에 살면서 한 20여 년 동안 독립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회 여러 곳 찾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독립교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악한 것들에 찌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 탐구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리 탐구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이것저것 쏘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20년 30년 돌아다니면서 피폐하게 된 그런 그 삶의 모든 찌든 것을 이 교회 안에다 갖다 내뿜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인격이 너무너무 찌든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한 가지 진리 여기에 요새 얘기로 이야기하면 꽂혀갖고 그거 외에는 눈을 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보고 이 전체적인 이런 걸 보지 못하고 하나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도 아직도 은사주의 신비 체험 이런 거 하고 있고 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복받는 거 그 얘기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구원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성경을 그냥 보면 무조건 다 구원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꼬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 그래서 365일 입만 열면 킹제임스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만나면 하루 종일 365일 킹제임스 킹제임스만 얘기하면 죽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이 하나에 꽂혀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삶이 찌든 그런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교회 오면 좀 얼굴이 기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좀 기쁜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 오면 좀 평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가정생활 할 때도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도 좀 기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둘째로 간청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그 자체에게서 증언을 받아, 그래서 인품이 변했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은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빌레몬, 또 여기 19절 가서 보니까 또 뭐로 돼 있냐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외에 내 자신마저도 내게 빚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내게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앞뒤 문맥 누가 봐도, 아, 이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지금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네시모를 좀 살려줘라, 이걸 내가 내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떠한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주신 그 권위, 또 목회자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권능이 성도를 파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장.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신서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장 못되게 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을 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겠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을까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비를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많은 그런 사도들이 하듯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와 권한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을까봐 내가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빌레몬에게도 바울이 내가 너 구원시키지 않았냐, 그리고 너내말 들어라 하고 강압적으로 오네시모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인해 내가 네게 간청한다. 목사가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 내가 내게 간청한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을 한다. 이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자,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어요?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를 더 더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다. 바울의 나이가 이 편지를 쓸 즈음에 대충 한 6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60세, 70세 되면 사람의 수명이 다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 어느 면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 차가운 그러한 그 로마의 감옥, 그 바닥에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2만 킬로미터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매를 맞아서 코가 다 삐뚤어지고 다리가 안장다리가 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머리가 다 희고 이런 상태로 초라한 그런 모습의 한 노인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서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한 영어로 가서 보면 에이지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이지됐다는 건 많이 성숙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성숙이 된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과거에 이단에 빠졌을 때그 보였던 그 열성, 그 열성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면 그 열성을 다 잃어버리는지 그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어제보다 더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세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그와 같은 그 약속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해질수록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더, 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잘 견디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예. 어제 홈페이지에 캐나다에 사는 한 자매님이 답답한 그런 사정, 박해받는 그런 사정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것도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캐나다 사실이에요. 캐나다 소식.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동성애자입니다. 이곳 캐나다는 사람에게 남녀의 두 개의 성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여섯 개의 성이 있다고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네 살부터, 유치원 때부터 여섯 개 성이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 법을 지금 올려놓고 국회 상정해놓고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부모들이 시청 앞에서 모여 데모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 여자, 이딱두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가지 성만 있었던 것이 성전한 남자도 하나예요. 성전한 여자, 또 정신적인 남자, 정신적인 여자. 이게 지금 성이 여섯 개가 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섯 개가 이렇게 돼서 이 여섯 개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친구 중에도 엄마만 둘인 가정, 아빠만 둘인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부부로 출발했다가 그전 이성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불만을 품고 이혼했을 경우 같은 성끼리 다시 재혼해서 이런 가정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라며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들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다수의 저희들을 차별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있으면 우리나라 똑같이 돼요. 똑같이. 얼마 전엔 딸아이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직접적으로 심각한 말을 듣고 왔습니다. 딸아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에게 복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의 삶은 잠시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만 간다.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를 움직여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걸 내가 믿고 알듯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만드셨고 움직이고 계신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뒤에서 선생님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크리스천이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우린 다 일종의 동물이고 진화되었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강하게 마음을 고쳐먹더군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런 방향으로 예수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계속해서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 계신 그 천국을 더 사모하십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그 천국을 알리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세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했던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젠 너와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는 너와 내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오네시모의 이름 자체가 유익한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면 주인이 그렇게 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완악한 종이에요. 반역하던 종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던 종이에요. 심지어 주인에게서 떠나면서 많은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고 했던 그런 악한 종이었다. 18절 가서 보니까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이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미 오네시모가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갚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속중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위해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킹제임 성경을 꼈다는 거 그걸 다 자랑하지 말고 내가 과연 내 가정에서 정말 내가 유익한 사람인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는 때 무익하게 지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날이 갈수록 유익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정말 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이 교회를 헐뜯고 무언가를 해서 자꾸 교회를 망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인가? 일반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까? 킹잼 성경 쓰면 사람이 다 천사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봤더니 킹잼 성경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악당도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킹잼 성경의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면 겨우 구원만 받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가운데도 교회는 깨져도 좋으니까 내가 믿는 이 교리가 서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특정한 어떤 교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 어떤 그 교리, 이거를 세우기 위해선 교회가 깨져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킹잼 성경 쓰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고, 그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제게 보내왔어요. 다들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 목사들 가운데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 구원하려는 그런 절실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행위가 전혀 없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끼고 SNS, 소셜네트워크 뭐 이것만 하면서 고도의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며 마치 취미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만의 클럽을 운영하듯 현실에 안주하여 그들만의 리그 속에 스스로 가두는 형태가 계속되는 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어떠한 희망을 찾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현실이에요. 다른 교회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도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런 교회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탈피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래야 정말 킹제임스 성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일을 위해서는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인격이 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인격이 변하지 않고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험악한 말을 어떤 목사나 성도가 쓴다. 그럼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돼요.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어갖고 건물 줘주고 아파트 줘주고 먹을 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어요.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이 화해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전달해야 돼. 이것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다. 우리 김항수 형제님이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듣기 싫어해도 전달해야 됩니다. 받기 싫어해도 줘야 됩니다 하고 소책자도 주고 전도주도 주고 하라는 그런 동영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아, 열심히 만들어줬으면 보셔야잖아요. 그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눠주셔야 돼요. 예. 듣기 싫어해도 그냥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일으킬 줄로 믿고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주시면 됩니다. 부산에 지금 한 7명 이런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자매님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아, 이게 동영상을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전도지를 4천장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5명, 6명인데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줘야 되겠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5명이 4천명, 4천장을 했으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는 4만 장을 좀 해야 되겠고 우리는 적어도 4만 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뒤에 4만 장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많이 가져다가 주셔야 돼요. 진리를 전달을 해야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하나라도 보고 바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전달해 주실 거예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전달해 주실 거예요? 전달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다만 전달하되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주시고 메일박스가 있던 데서 그냥 넣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세요.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전달만 해주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만 해주면 된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수요일에 미국에 갑니다. 저도 이것저것 일을 3개, 4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그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떤 학교에 참석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도 그냥 가서 놀다가 며칠 좀 쉬다가 그렇게 오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연락이 돼서 3시간쯤 되는 그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 15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와서 좀 말씀도 전하고 이번에 좀 침례도 좀 주시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의 욕심으로는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날 가서 좀 잠도 좀 푹 자고 이렇게 쉬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열어서 할 수 있으면 설교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성경대로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겠다고 침례를 받기 원한다고 하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도 가서 노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을 한다. 교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21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며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아노라. 이 정도 했는데 빌레몬이 아닙니다 하고 그리고 거절했을 것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의 종으로 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청을 드려요. 그것이 뭐냐?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좀 베푸는 자가 되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좀 되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좀 불쌍히 여기는 좀 부모가 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좀 되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롭게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하고 성도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목사가 잘못해도 성도들이 용서하고 성도가 좀 잘못해도 목사가 용서하고 그냥 넘어갈 줄도 알고 이렇게 좀 하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따지기 전에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법을 들여다대기 전에 좀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읽고 바울의 간청이라고 하는 그런 간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간청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영적인 성숙은 지식의 성숙이 아니에요. 지식이 성숙한데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인품이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뭐든가 하는 일이 누가 봐도 믿지 않은 사람이 봐도 야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유익을 좀 끼쳐야 된다. 유익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가장 옆에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킹제임 성경을 아는데 부부지간이 원수지간이다. 이게 좀 곤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좀 내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좀 유익을 끼쳐야 되겠구나. 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좀 유익을 끼쳐야 되겠구나. 은혜롭게 행하는 자인가. 좀 은혜를 베푸는, 남이 좀 잘못한 거 있어 은혜를 좀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오늘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말미암아 제가 기쁨을 좀 얻게 하고 내 속 중심이 주님 안에서 상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